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듣는 목소리들이 우리를 혼동할 수 있게 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아버지,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이 아버지의 손길이 같이 하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면 아픔을 닦아주시고 우리 감정에 힐링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의 힐링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슬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유롭게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요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쉬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지금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 4월에는 많은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벤트를 리스트를 보는 중에 한 이벤트가 제 눈을 띄었습니다. 그 이벤트는 4월에 시작하는 어떤 이벤트인데 Kid Idol Ministry와 학생들 Ministry가 같이 세미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는 성경 성행위에 대한 세미나이고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데 어려운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도울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에 게스트 스피커도 초청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미나에 대해서 더 웹사이트에서 더 정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으실 수 없었다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레위기 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실 때 저에 대한 어떤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단어에 약간의 특이한 요령이나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당신을 말하고자 했던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성가시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제 두뇌는 단어와 함께 작동합니다. 단어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저는 상대방이 눈을 위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 질문에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문구를 정신적으로 단속하고 특히나 성경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것이 저의 진정이고 그 결과로 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특별한 구절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괴롭힐 정도입니다. 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를 하는 중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저를 약간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라고 물어봅니다. 숨어 계셨나? 멀리 계셨나? 결석하셨나? 제가 이런 말을 들 때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뜻을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던지면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압니다. 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계신 줄 알면서도 어쩔 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쩔 때 우리에게 해답이 필요할 때, 어쩔 때 어떤 그룹의 사람들과 있을 때, 어쩔 때 어떤 결과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스페셜한 특별한 순간으로 압니다. 레위기 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있을 시간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전염병, 고집, 주지사의 명령, CDC 지침, 시작, 중지, 열기, 닫기 이 단어들은 우리를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레위기 9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 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수장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여기 9장에선 우리가 8장에서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8장에선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4절에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에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에론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보거나 할 때 다른 분이 어떻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할 수 있는 대답, 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여기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과 인류의 이야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 글은 우리에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순간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네, 그 순간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또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19장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지낸 지 별로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상기시키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같이 모이면 어떤 힘있는 파워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 또 느헤미야 8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에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 조시아는 왕이 성경을 찾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이스라엘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왔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종호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계속해서 4장을 스킵하고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순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입니까? 여러분이 이젠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제가 읽었던 성경에서 몇 부분의 예입니다. 여기엔 초자연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함께 모였을 때 종종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럼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작가는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는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작가는 일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 교회 안에 있는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 저 또한 어느 한도까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싫어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이미 바쁜 일정에서 교회는 또 하나의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주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52주 전에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명령 없이 두려움 없이 올바른 대응에 대한 의견에 상관없이 만났습니다. 이제는 52주가 지난 거의 1년 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떤 습관을 만드는데 22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선택했던 안 했던 우리의 습관적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습관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변했습니다. 히브리어 저자는 함께 모이는 습관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모일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52주 전에 온라인으로 모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돈을 소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 멈추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으로서 모이고 친구로서 모이고 아십니까? 제가 몇 번이나 여러 어떤 분에게 들은 말 중에 오늘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왔습니다. 아니면 난 오늘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오늘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이는 것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많은 좋은 이유로 있었지만 비슷한 설명은 네, 요즘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일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분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일이나 어떤 과거나 이 모든 것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대학교일 때나 어떤 취미에 빠졌을 때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나 그리고 본인이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왜일까요? 거기에는 제가 많이 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엔 사람의 영적 활력과 참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압니다. 제가 말한 것이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천천히 멀리 떨어져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레위기 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백성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8장에선 소, 염소, 곡식, 희생 같은 제물이 있었습니다. 매장마다 비슷한 제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언제 이 비슷한 희생과 제물이 끝날 것인가를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에론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순종과 인식에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거기에 행동하고 하면 우린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인식엔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9장 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여기 아론이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계속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이 순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저면서 머리에 담게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렸다. 아론이 순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살렸다.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다음은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제물로 바친 숫 염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사에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순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장 16절.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순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7절.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히 떠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렸다. 순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숫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순종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아론이 순종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젠 아이디어를 아시겠습니까? 아론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듣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론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럼 사무엘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15장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무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괜찮다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서 보기엔 그가 하는 모든 희생, 제사들이 순종으로 보입니다. 옷을 멋있게 입고 교회를 가고 봉사하고 돈을 주고 하지만 그의 인생엔 굉장한 계획적인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밖으로는 모든 것이 멋있고 알맞고 나타나고 순종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무시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알맞는 일을 하고 알맞는 노래를 부르고 알맞는 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할 때 우리가 그의 존재를 더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우리 자신을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자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젠 요한일서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하나님은 계명이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 때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화, 사회 문화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의 선장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분은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을 줄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좋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 뒤에 거기에는 숨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그냥 무작정 하라고 권하고 그것이 당연한 방식이기 때문에 말한다고 그것을 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므로 따르십시오 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기 기다릴 때 나타납니다. 9장을 읽을 때 그때 분위기와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장소를 떠났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자주 화장실을 갔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겐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기대감.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뛰고 굉장히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클 것입니다. 그럼 기대감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섯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이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작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하나님이 어쩌면 나타난다고 합니까? 아니요. 여기엔 하나님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의 기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께 나타나시기 기다리십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기대합니까? When are you expecting? 여기서 기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이벤트를 가리킵니다. 큰 이벤트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큰 이벤트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럼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밀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 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여기에 나타났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 번역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관련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창세기 2장에선 하나님을 듣는다고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선 하나님을 배운다고 나와있습니다. 요엘에선 완전히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의 뜻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제사장의 옷이 아니고 피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제사들이 아니고 여기에 포인트는 불, fire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꽤 되셨습니까? 레위기 9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